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전까지 어디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다가 여러 날을 머물던데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1년 반, 많게는 약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가는데 가기 전에 겐그리아를 잠깐 들리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지도 보고 계세요? 제가 기름을 안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좋아요. 공부할 때 계속 이 지도는 1, 2, 3차 전도여행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전도여행 하고 있는 기간은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안디옥 있죠? 이 예루살렘 그 위쪽에 보면 거쪽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얘기들을 하고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냐면 디로아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디로아에 가서 있다가 바울은 이 소아시아 이 밑에 쪽에 있든지 이쪽에서 계속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환상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인들이 환상에 보여서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에 가서 이제 자주 장사 루디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여인 그 쫓아내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씀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멋있는 말이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회당에서 가르친 그 야손이 괜히 잡혀가고 곤욕을 치르게 되고 데살로니카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성경을 아주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쫓겨갑니다. 쫓겨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아레오바고라는 전체 그 의회 같은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줬죠.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뭐였었죠?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다가 자기가 사역하고 오면서 누구를 뒀어요? 거기에 디모데를 뒀잖아요. 디모데에다 사역을 하고 디모데의 사역을 갖고 온 걸 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것들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디모데가 가서 소식을 전하고 다시금 소식 온 소식에 대해서 오해한 거에 대해서 또 후서를 써서 보내고 이제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이를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데살로니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저쪽 안디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1차 전도여행했던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지역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설교도 많이 했지만 가서 설교도 하지만 그 떠나오면서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많이 씁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조금 있으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써요. 보면 바울이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서신서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만 해도 우리는 지금 두 개밖에 없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가 한번 보낸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전서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정말로 내가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가 한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서가 있어요. 중간서죠. 근데 그건 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뿐이란 말이죠. 다른 많은 편지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겨두지 않고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만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사역한 것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복물 삼아서 예수님의 기록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했다고 요한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나중에 20장 30절 31절에 보면 31절에서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한 사역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기록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뭐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도 많은 양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시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를 들렸다가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것으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지금 끝나고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루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가죠. 참 재밌어요. 브루스길라가 여자고 아내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여자 이름을 항상 먼저 써요. 그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보면 19장에 가보세요. 19장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24절 봅시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한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지라. 그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그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아볼로에게 이 내용이 이제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갱그리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서원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그러죠.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중요성이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신약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과 신약이 약간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아직 있죠. 언제까지? AD 70년. 70년에 티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 성경의 예언대로는 돌 위에 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이 AD 70년에 이루어지죠. 그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AD 30년이에요. 그런데 이 70년까지, 이 40년 요 안에는 아직까지 이 구약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언제 완성돼요? 거의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 보면 거의 100년, 거의 언저리 92, 3년 뭐 이렇게 그 정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니까 그 기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까지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 서원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나시린으로서의 이 자기의 사명을 서원을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짐을 하면 뭐 하죠? 다짐을 할 때 머리를 자르죠. 축구, 한일전 축구 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한일전 다 빡빡 밀고 나오는 거잖아요. 안 보셨어요? 공부, 난 오늘부터 공부하겠다. 학생들 제일 먼저 뭐예요? 머리부터 자르죠. 다짐할 때 하잖아요. 다짐할 때.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예요. 내가 다짐한 게 이루어지면 머리를 잘라요. 왜? 나시린 서원할 때 그러는 게, 나시린이 뭐 어떤 게 되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이라는, 그러니까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인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구별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하는 것들을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이 하나님 일을 특별하게 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 이 나시린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 우리 조금 있으면 아침에 사사기 보죠. 사사기 중에서 나시린이 있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삼손. 삼손 태어날 때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못하죠. 독주. 독주를 먹지 못하는데,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난 모든 음료를 먹으면 안 돼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뭐 세 번째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왜? 죽음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요 세 가지인데 삼손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키다. 기껏 하나 지킨 거예요. 머리 자르지 않은 거. 참 그것 하나 지키, 그 마지막 걸 세 개를 다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있다는 거죠. 삼손이 거의 사사의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때까지 참 이스라엘 말 뒤질이도 안 됐다는 것을 사사기 보면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 안 듣는구나.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 서원제를 했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록이 만약에 남아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바울 따라갈래 할 게 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했던 서원제에 대해서 서원제를 드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를 할 때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물론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구약에 그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같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특성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돼서 끝이 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 23절 있죠?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을 뭐 빵빠레를 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쓰여 있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미리 스포일러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스포일러 하면, 요한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한 절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다른 공간복음서들은 길고 영화로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셨잖아요. 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한은 한 절로 그냥 골고다로 가셨더라, 올라갔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그냥 짧게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무척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녔던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다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도에 위쪽에 지금 갈라디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위쪽만 갈라디아가 아니라 이 밑에 쪽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 밑에까지 다 갈라디아 지방, 남쪽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간 것을 다시 한번 더 들려서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 쭉 가고 거쳐서 쭉 가면서 이제 시작이 어디냐면 19장 1절에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윗지방 지역을 다 다니고 이제 온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사이 안에 뭐가 있어요?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들어있죠. 무슨 내용일까요? 읽어보면 알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제 여기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신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딜까요? 지금의 이집트.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3대 도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첫 번째 제일 도시. 로마죠. 두 번째. 바울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발지를 삼았던 곳.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 세 번째.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고 교육과 문화의 도시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열심히 있고. 그래서 이 아볼로도 유대인으로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거예요. 아볼로가 뭐예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헬라식 교육하고 너는 아주 헬라 사람처럼 해갖고 아주 멋있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죠. 여기서 보면 그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그냥 말하는 재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수사학을 공부한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느냐? 저도 찾아보니까 AD 6세기경에 이제 그때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이 발전하면서 이슬람이 위해서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큰 도서관, 지금으로 치면 정말 문화적 가치가 엄청난 그런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책들이 있었는데. 왜 불태웠느냐? 코란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코란이 없는 내용들이 있는 책은 다 불태워라. 책 보다 보니까 코란에 있는 내용도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란에 있는 내용은 코란에 있으니까 불태워라. 코란이면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책들을 불태웠대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교육과 문화의 열정이었고 그 문화권 안에서 교육을 받고 문화에서 자란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가요? 바울도 굉장히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했죠. 바울은 대신에 히브리식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울로 살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일과 옥스퍼드 뭐 이런 거야. 하버드와 옥스퍼드 이런 출신인 거죠. 아니 미국 내에서만 하면 하버드와 예일, 요즘은 스탠퍼드가 더 좋은 거예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 모든 제가 보면 모든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특별한 것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해서, 그 일을 해서 뭐 빛을 대기 위하여 광을 자꾸 자기 인생에 내려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빛답게 살아라 하잖아요. 빛답게, 빛이니까. 어? 우리가 빛이에요. 빛. 빛으로 뭔가를 막고 빛을 낼 수 있도록 광을 내서 뭐 빛을 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빛답게 살면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볼로도 자기가 배운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고린도에 베드로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바파, 파별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다. 개바파가 있었고 뭐 바울파도 있었고 그중에 한 파가 아볼로파예요. 이 모든 세 파를 잡아먹는 너희는 그러냐? 나는 예수파다. 그런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올 만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적 권위가 있을 만큼의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라는 것으로 학자들 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그래도 썼을 것이다. 근데 이 문체라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그 체가 거의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접만 받았을까요? 대접보다 뭐가 많았을까요? 핍박과 고난이 많았죠. 그럼 아볼로에게는요? 아볼로에게도 똑같이 핍박과 고난이 많았을 거예요. 자, 보면 재능이 바울이 좋을까요? 아볼로가 좋았을까요? 바울은 참고로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내가 굉장히 떨렸다 라고 할 만큼 말하는 재주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뭐 율법을 다 통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다 그랬으니까. 특히 뭐 법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다 알고 있어도 사람인데 말하는 재능에 대해서는 조금 다 알고 있는 것을 100을 알고 있어도 10밖에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를 알고 있어도 100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용은 바울을 썼죠. 말 잘하는 걸 쓰면 아볼로를 쓰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바울을 썼어요. 아,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물론 맞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조건을 사용한다 안 한다. 인간의 조건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유, 힘이 들어서 나는 그거 잘 못,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 거기엔 포함되지 않아요. 재주와 재능은 여러분들 각자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재능이 어떨 때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할 때 내 재능이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내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은 정말로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 약함만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재능을 잘 살려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나는 5달란트 있으니까 5달란트 남기겠다. 달란트 비용, 재능, 달란트가 재능이란 탈란트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재능, 은사를 자꾸 얘기할 수 있는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죽어지는, 약해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은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만 보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사용했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죠? 기록된 말씀.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 그 중에서도 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아주 약간만 나와 있을 거예요. 복음서. 복음서 초판들. 조금 전에 이거 쓰기 전에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자기가 썼던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겠죠. 다른 사도들이 썼던 이제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그 복음서들이 조금 있을 때 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썼던 그 말씀들 그 안에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자.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묵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상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이해돼야지 아멘이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설교자들, 사도들이 설교했던 내용의 주 아니에요? 가장 큰 내용 아니에요?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부활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떨 때는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사회에서 괜찮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니면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재정이 뭐 투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뭐 지역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주인이시다는 것을 항상 전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는 거죠. 교회답게만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밖에 없냐?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른 일에 자꾸만 우리 상식에 맞는 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이걸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일을 하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 교회를 개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다음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끼리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개혁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만드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하면서 공동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 중심,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둘이서 꺼리낄 것이 없는 거죠. 싸움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거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서 오늘 보면 아볼로가 어땠냐면 아볼로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왜? 오늘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뒤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직까지 이 구약적인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회개 구약에 있는 좋게 있는 세례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등장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한 더 정확하게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신약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 이거 뭘 얘기할까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 전에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로 위대하구나.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요 안에 베드로 자체도 이 안에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모여서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것, 이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바뀌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는 구약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구약의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어서 베드로도 고백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구약의 성령은 떠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성령은요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준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한번 있을까요? 계속 반복될까요? 이제는 반복되지 않죠. 왜?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오순절 성령 같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뭐 나와서 이렇게 나는 건 없어요.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해야 되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이제 그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성령 세례가 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면 아 알게 되면 뭐 해요? 여러분들 믿을 때 뭐 한 거죠? 세례를 받잖아요. 아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구나.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물어보잖아요. 네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넌 잘 이해하느냐? 내시가 뭐라 그래요? 이 내가 읽고 있는 게 모르겠다 난. 이게 자기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냐.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쭉 설명해 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세례를 못 받느냐? 꺼리낌 없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갈 길을 간단 말이죠.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해지는 거죠. 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침례교처럼 침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물 안 들어가요. 세례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만 뿌리죠. 조금 많이 해서 머리가 젖기도 하지만 살짝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게 왜? 그 뭘 의미할 거예요? 구약에서 이 세례를 보여주는 사건이 어딜까요? 물과 관계된 거죠. 뭐죠? 출애굽 때.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죠? 바울이 그래요. 너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세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물과 관련된 것이 홍해에서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어요. 창세기에. 홍수. 뭐예요? 물로 심판이죠. 결국은 물이 덮인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판. 내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물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땅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게 막아놓고 경계를 정하신단 말이죠. 심판을 유예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이제 3차 전도여행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죄로부터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 홍해를 건너며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나오는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